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23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예,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앞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눈앞에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문제입니까?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요단에서 곡식을 거두는 시기는 우리 달력으로 보면 3월이나 4월에 해당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계절로는 겨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겨울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비가 가장 많이 쏟아지는 우기입니다. 거기다가 요단강의 원천이 되는 헬몬산에 만년설이 녹아내리기 시작해서 평소에는 폭이 한 30m 정도밖에 안 되는 요단강이 폭이 1.6km로 늘어나는, 그리고 수심도 평소보다 한 3-4m 정도 더 깊어지는, 물살도 거의 시속 16km 이상으로 급류로 변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다라는 말은 지금이 요단강을 건너기 가장 어려운 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건너가기 가장 어려운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했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쉽지 않은 문제들이 갑자기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갔는지를 살펴보면서 잠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스스로를 성결하게 준비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성적으로는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다리를 만들거나 배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리나 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스스로를 성결하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기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제가 타가부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타가부가 몇 살에서 몇 살인지 혹시 아십니까? 0살에서 2살 아이들. 이렇게 뭐 한 살, 두 살 되는 이런 아이들이 다 모여있는 부서가 타가부입니다. 제가 거기서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또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를 막 이런 걸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섬겼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부모님들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런데 타가부를 섬기면서 아이들이 막 놀다가 저한테 뛰어와가지고 사탕을 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사탕을 달라 그러면 부모님들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사탕을 줍니다. 웬만하면 다 줍니다. 그런데 제가 얘를 사탕을 꼭 주고 싶은데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것저것 막 만지고 놀다가 손이 더러워져 있으면, 손에 때가 잔뜩 끼어 있으면 제가 주고 싶어도 사탕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먼저 아이를 데리고 가서 손을 깨끗이 씻긴 다음에 그 다음에 사탕을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줘버리면 손에 묻은 병균 때문에 아이들이 배탈이 나거든요. 제 아이들 싫어해서 사탕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괜히 줬다가 배탈 날까 봐 안 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결해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스스로를 먼저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보십시오. 말씀을 잘 보십시오. 먼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만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그릇이 깨끗해야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 손으로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서 살아갑니까? 더 좋은 재질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명예와 권력을 쌓아갑니다. 그런데 더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힘을 쏟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재질이 좋은 그릇이 된다 할지라도,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된다 할지라도 그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보다 먼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내면은 더러운 채로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겉모습만 화려하게 꾸미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나? 왜 하나님이 나에게만 이렇게 답답하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나? 왜 내 길은 열어주시지 않나를 원망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릇에 담긴 죄 때문에 주님의 응답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님 항상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손을 거부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손을 항상 가득 채워주시려고 하는데 우리 손이 더러우니까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마음문을 열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지도 누리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항상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결해지기만 하면, 우리가 깨끗해지기만 하면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언제든지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결해지면 됩니다. 기적보다 응답보다 성결이 먼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결해질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잘못된 습관을 따라 사는 우리의 옛 습관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일날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그 소를 구해야 할까요?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할까요? 소 구해야죠. 소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소가 매주 같은 구덩이에 반복해서 빠지고 있다면 그 소는 팔아버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반복되는 잘못된 구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이 성결입니다. 또 우리가 성결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성결해지기 위한 기본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성결하게 해야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리나 배를 먼저 준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먼저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해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동원하기 전에 먼저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말씀과 기도로 성결해져야만 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 의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성결하게 준비될 때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언약궤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3절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언약궤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궤를 따라가라라는 말은 하나님보다 앞서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뒤를 따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따라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앞에서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면서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 우리가 앞장서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뒤를 따라가야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뒤를 따라갈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숫자 1 하나랑 공 4개를 가지고 가장 큰 숫자를 만들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어려워하시네요. 숫자 1 하나랑 0 4개를 가지고 가장 큰 숫자를 만들면 뭐가 되겠습니까? 만입니다. 만. 어렵습니까? 1이 제일 앞에 놓이면 되는 겁니다. 1이 가장 앞에 놓여야만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0이 앞으로 오면 어떻게 될까요? 0이 앞으로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0.1, 0.01, 0.001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아무리 잘해봐야 결국 0.1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신앙으로 주님 의지하고 걸어가는 사람들은 10이 될 수 있고 100이 될 수 있고 1000이 될 수 있고 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하기 전까지 그는 자기의 힘과 능력 의지하면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신념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힘, 능력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그 결과가 수많은 성도들과 스데반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시작할 때 그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가 내 생각을 앞세우는가가 사도 바울을 만들기도 하고 사울을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거나 내 마음대로 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사울처럼 살게 될 수도 있고 사도 바울처럼 살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장서서 걸어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라가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맞는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제가 길을 잘 못 찾는 편입니다. 잘 찾을 것 같이 이렇게 되게 샤프해 보이고 그렇지만 굉장히 비웃으시네요. 사실 제가 길을 참 못 찾습니다. 그래서 처음 가는 장소는 정말 못 찾습니다. 처음 가는 길에는 그래서 제가 항상 내비게이션을 켜고 갑니다. 그런데 가끔 분명히 내비게이션에서는 목적지, 내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을 키면 거의 목적지에 다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길은 갈수록 좁은 길로 가고 무슨 골목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계속 의심을 합니다. 정말 이 길이 맞을까? 내가 입력을 잘못한 건 아닐까? 막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좁은 길을 벗어나자마자 갑자기 목적지가 딱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내비게이션의 은혜를 받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목적지를 안내할 수가 있습니까? 출발지와 목적지 그리고 그 가는 길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내를 따라가기만 하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앞에서 언약궤 뒤를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길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니 지금 집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도저히 알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물론 하도 분주하게 변화하고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가운데서 주님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가는 삶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느려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나만 멈춰 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잘못된 길로 아무리 빨려 달려간다고 해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면 돌아오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씀 뒤를 따라가야만 하는 겁니다. 양에게 가장 좋은 길은 양이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느려 보인다 할지라도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이 양에게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혹시 여러분 앞에 요단강 같은 문제가 있으십니까? 지금도 주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주님의 뒤를 쫓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내 힘으로 막 열심히 하다 실패하고 나서야, 쓰러지고 좌절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애굽 땅을 떠난 후로 그들은 수도 없이 주님보다 앞장서서 자기들과 뜻대로, 자기들 생각과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한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는 하나같이 다 더 큰 상처와 실패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 힘을 의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내 생각대로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은 혼자서 열심히 헤엄친다고 해서 건너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열심히 헤엄쳐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면 처음에는 잘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홍수로 인해서 다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 강을 건너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뒤를 따르라. 이것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그 말씀대로 걸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강물로 뛰어든다고 해서 강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걸음 걸어 들어가면 하나님 강물을 멈추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가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어느 순간에 주님보다 앞장서서 걸어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더 빨리, 더 높이 가고 싶은 내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때로는 느리게 가는 것처럼, 아니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그 강을 향해 한 걸음 걸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5절과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강물을 멈춰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먼저 요단강을 향해 걸어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물에 걸어 들어갔을 때 그때 물이 멈췄습니다. 그럼 한번 제사장들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사장이 수영을 할 줄 알았겠습니까? 수영을 할 줄 안다고 쳐도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이 수영을 몇 번이나 해봤겠습니까? 그래도 수영을 할 수 있다고 쳐도 지금 벗개를 메고 홍수처럼 불어난 그 요단강에 들어가면 다 휩쓸려 떠내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수영 잘하는 사람도 홍수에는 수영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홍수로 물이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넣은 그 순간에 물이 멈춰섭니다. 물이 먼저 멈춰 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발자국 걸어 들어갔을 때 물이 멈춰 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한 걸음 걸어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홍수로 물이 넘치는 요단강 같은 세상에 믿음으로 한 걸음 걸어 들어가서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멈춰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해 걸어가지를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이 길 가다 실패하면 어떡하냐고 두려워하면서 믿음으로 한 발자국 걸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내가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들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그저 요단강가에 머물고만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한 발자국 걸어 들어가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교회 함께 가자고 전하면 교회 가긴 가는데 다음부터 가겠다. 봉사하라고 권유를 하면 봉사하긴 하는데 내년부터 가겠다. 전도하고 선교 한번 나가보라고 하시면 예수님 증거하라고 하면 한다고 내년부터 한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린 항상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에 갈 것이고 봉사할 것이고 전도할 것이고 선교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절대로 안 하겠다라는 말은 안 합니다. 다 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지는 않습니다. 꼭 다음으로 미룹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단 강가에 머문다고 해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요단강을 향해 한 걸음 걸어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그 믿음대로 한 걸음 걸어갈 때 죽어있던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고 그 한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거기 뿌리 숯불에 걸린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을 그 순간에 하나님은 뿌리 숯불에 걸린 양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주가 부족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 항아리에 담긴 물은요 손 씻는 물이었습니다. 손 씻는 물을 갖다가 잔치집에 갖다 주면 잘못하면 욕먹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하인들이 그 말에 순종해서 갖다 주는 그 순간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제자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들 고기 잡는 전문가였습니다. 자기들의 전문 지식으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아는 대로 살아갈 때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갈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두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만이 주님이 주시는 더 큰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갈 때처럼 때로는 다 갈라놓으시고 다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두신 축복을 다 보게 하시고 분명히 다 알려주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먼저 믿음으로 한 걸음 걸어가보지 않겠니? 네가 먼저 믿음으로 한 걸음 걸어가야만 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순종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그로 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요단강가에 주저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요단강을 향해 한 걸음 걸어 들어가고 계십니까? 분명히 요단강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장들도 두려웠을 겁니다. 그냥 아 나도 그냥 요단 강가에 머무르면 좋겠다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요.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냥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면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40년의 광야 생활이 마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멈춰서 있지를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순종함으로 한 걸음 걸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믿음의 길, 기적의 길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믿음의 그 한 걸음을 걸어 들어갔을 때 일어난 놀라운 일은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요단강을 향해 한 걸음 걸어갔을 때 그 땅은요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강이 멈춰버려도 그 땅이 젖어 있으면 땅이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장정들이야 뭐 진흙이로 건너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장정만 60만이고요. 여자와 아이들, 수레, 뭐 양 이런 것들 다 생각하면 그 땅이 단지 물만 멈춰서 있었다면 그 땅을 건너가는 동안 여리고 바로 앞이기 때문에 여리고에서 어떤 공격을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물이 멈춘과 동시에 하나님은 마른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큰 어려움 없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도저히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는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마른 땅을 허락해 주십니다. 더 큰 축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단강을 한번 믿음으로 걸어간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한 걸음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두 발, 세 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향해서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라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으로 요단강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그 한 걸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한 걸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걸음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신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념은요 자기가 믿는 대로 자기 의지대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신념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념대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가는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 신념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그 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히는 것처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과 능력의 주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요단강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주님 의지하셔야 하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내 방법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홍수로 가득한 요단강 가운데서 마른 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요단강 같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가장 좋은 길을 허락해 주시고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며 저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다가오는 수많은 요단강 같은 문제들 앞에서 먼저 말씀과 기도로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고 항상 내 생각보다 먼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